안녕하십니까. 책 관찰자의 팟캐스트를 진행하는 진행자 권순용입니다. 봄이 왔습니다. 여러 혼란스러운 사건 가운데서도 봄은 왔네요. 그러나 많은 문제 때문에 그렇게 따뜻한 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며칠 전 우리 지역에서는 비가 왔었는데 서울 쪽 위쪽 지방은 눈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트위터에서 이런 상황들을 글로나 그리고 사진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신기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방 안에서도 모든 세계의 일을 알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트위터와 같은 SNS 매체, 인터넷 같은 거네요. 그래서 그것이 노자의 말을 현실로 바꿔버렸습니다. 인터넷에서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정보들을 얻고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것은 지식이지 지혜가 되지 못하죠. 그리고 그 지식을 지혜로 만들려면은 열심히 공부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전에는 내가 얻은 정보가 알맞는 지식인지 정확한 지식인지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도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3월 달에 제일 많이 듣는 그리고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부에 대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예를 들어서 3월 달에 이제 학생들은 새로운 그 수업, 새로운 교과목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뭐 취업하신 분들은 그 회사의 어떤 규칙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물론 연수를 통해서 공부하겠지만 그래도 그 자기가 맡는 부서에서 하는 일 같은 것들을 또 공부해야 될 것입니다. 뭐 그리고 뭐 또 백수들은 또 그 뭐 영어 공부를 하든지 그 뭐 여러 가지 스펙을 쌓기 위해 또 공부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런 이런 공부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이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모든 진리는 무엇일까? 뭐 이런 걸로 시작하지 않나요? 그런 것처럼 공부란 무엇일까요? 그것을 고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조선의 선비들이 공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고 그 것들을 모아놓은 책이 제가 오늘 읽을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읽을 책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공부라는 책입니다. 출판사는 보고사에서 나왔고요. 그 지은 이는 최석기 님께서 지으셨습니다. 네. 공부라는 것이 무엇일지 조선의 선비들은 어떻게 공부에 대해 생각했는지 알아보기 전에 먼저 최석기 선생님이 쓰신 책 머리에 대한 글을 조금 읽고요. 그리고 그 여기에서 나오는 그 선비들이 언급한 공부에 대한 내용이 100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읽을 부분은 공부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독서에 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두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책머리에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 공부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뜻을 정확히 아는 사람도 흔치 않을 것이다. 그래서 새삼, 우리는 우리말 어휘에 대해 얼마나 분명히 알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예전 어느 학자는 자신이 확실히 아는 글자는 수십자밖에 안 된다고 실토한 적이 있다. 나는 그 말을 처음 접한 순간 얼른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수십 년 공부를 해보니 비로소 그 진리를 알것 같다. 알미란 이처럼 늦게 철이 드는 것인가? 내가 선인들의 공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지는 10년쯤 된다. 그래서 공부에 관한 책이 나오면 닥치는 대로 구입해 보았는데, 번번이 내가 생각하는 공부와는 너무도 거리가 먼 내용들이었다. 대부분의 책에서는 공부의 기술, 공부 잘하는 방법 등을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아, 이건 아닌데, 이건 테크닉인데, 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다. 나는 우연히 조선 선비들의 공부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게 되었는데, 땡땡 공부라는 단어가 100가지도 넘게 나타나 깜짝 놀랐다. 그런데 그 많은 공부라는 단어를 분류하고 정리해보니 결국 마음을 붙잡고 성품을 기르는 것이 늘 중심에 자리하고 있었다. 예전 분들은 이처럼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에 치중했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점수를 잘 받는 방법에만 온통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공부는 무엇인가를 다시 반문하게 된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 고시에 합격하기 위해 하는 공부는 옛날 과거 공부와 다를 바 없다. 선인들은 그런 공부를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말단적인 공부로 여겨 위인제학이라 하였다. 그리고 마음을 닦고 이치를 궁구하며 인격을 드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공부를 위기지학이라 하여 중시하였다. 즉 성인이나 현인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선비 공부의 최고 목표였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런 본질은 잊은 채 말단만 추구하고 있다. 슬픈 일이다. 그래서 이 책은 진정한 공부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조선시대 선조들로부터 배우기 위해 기획되었다. 우리의 선인들은 어떻게 공부하고 어떤 공부에 중점을 두고 어떤 자세로 공부를 했는지 아는 것 등 오늘날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공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자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고품격 문명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공부에 대한 인식부터 바꿀 필요가 있다. 잘 들으셨습니까? 여기서 인상 깊은 것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학점을 잘 받기 위한 공부나 점수를 잘 받기 위한 공부가 조선시대의 선비들이 느끼기에는 가장 말단적인 공부였다라는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공부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공부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뭐 그 돈을 많이 번다거나 아니면 좋은 직업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것이 윤택한 삶으로는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돈을 많이 벌지만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어쩌면 진정한 공부라는 것을 아직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 진정한 공부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조선시대 선비들은 공부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부에 대한 내용을 읽고 난 다음에는 독서에 대한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의 선비들이 생각하는 독서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부에 대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공은 여공의 공이고, 부는 농부의 부로. 사람이 학문을 할 적에 여공이 부지런히 길쌈을 하듯, 농부가 힘써 씨 뿌리고 거두듯, 그렇게 노력하는 행위를 뜻한다. 공부란 무슨 뜻일까? 공부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뜻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선뜻 대답을 할 사람도 흔치 않다. 현대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전 사람들도 그랬다. 조선 명종 때 임금이 신하들에게 공부의 뜻이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아무도 답변을 하지 못했다. 임금에게 성인의 학문을 가르치는 최고의 학자들도 그랬다. 그때 마침 참잔관으로 입시했던 조원수가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공부의 공은 여공의 공자와 같고 부는 농부의 부자와 같습니다. 말하자면 사람이 학문을 하는 것은 여공이 부지런히 길쌈을 하고 농부가 힘써 농사를 짓는 것과 같이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후로 조원수가 임금에게 아랜 말이 공부의 개념을 말한 훌륭한 답변으로 인정되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그런데 이런 뜻의 공부라는 말은 문화를 의미하는 서양의 컬처와 유사하다. 컬처는 경작을 뜻하는 말로 농사를 지어 곡물을 생산하는 것처럼 정신활동을 통해 어떤 가치를 생산하는 것이다. 컬처와 공부가 모두 농사 짓는 활동에서 연유된 말임을 생각해 보면 단어의 의미가 참으로 흥미롭다. 공부라는 말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불분명하다. 장인공, 지아비부의 공부는 공공, 지아비부의 공부와 통용되었는데 조선 시대에는 장인공, 지아비부, 공부라는 어휘가 더 많이 쓰였다. 조선 시대에 쓰인 공부라는 단어는 지금 우리들이 말하는 공부와 별반 다르지 않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공부해라 라는 말을 귀가 따갑도록 듣고 자란다. 그 말을 하도 많이 들어 귀에 못이 박혀서인지 공부라는 단어에 대해 새로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말뜻에 대해서도 무감각하다. 공부가 중요한 것인 줄 알지만 공부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골똘히 생각한 사람은 매우 적다. 기실 공부라는 어휘에 대해서만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한자어에 대해 우리는 정확한 뜻을 모른 채 쓰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매우 피상적으로 어휘를 알고 있으니 인문학적 깊이가 더해질 수 없는 것이다. 일례로 엽기라는 말을 모르는 현대인은 거의 없다. 그러나 이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사람은 전 국민의 1%도 안 된다. 이 어휘는 사냥할 엽과 기할 기가 합쳐져 만들어진 것으로 정상적이고 평범한 것이 아니라 기이한 것만을 찾다 라는 뜻이다. 이런 식으로 어휘의 개념을 파악해야 제대로 된 의미를 알 수 있는데 지금의 교육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열심히라는 말도 그렇다. 뜨거울 열, 마음심이라는 글자가 조합된 이 단어에 대해 마음을 뜨겁게 하다 라는 의미로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말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서 마음을 뜨겁게 달구며 그 일에 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빈말이다. 열심히라는 말은 한심이라는 말과 대조가 된다. 한심은 마음을 차갑게 하는 것이니 상대에게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이와는 상대적으로 마음을 뜨겁게 하다는 의미의 열심은 자신이 하는 일에 적극적이며 의혹적으로 임하는 자세를 말한다. 공부도 마찬가지다. 요공이 부지런히 길쌈을 하듯이 농부가 부지런히 농사일을 하듯이 그렇게 자신의 일에 열중하는 것이 공부다. 공부는 노력한 것만큼의 효과가 나타난다. 공부라는 단어는 바로 이런 뜻을 우리에게 넌지시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공부란 땀 한 방울을 흘린 것이 쌓여서 곡식이 여물듯 배를 한 올씩 짜서 천을 만들듯 그렇게 노력을 기울인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공부에는 대박이 없다. 노력한 것만큼 정직하게 소득이 있는 것이 공부이다. 공부는 자르고 떼어내고 다듬고 곱게 가는 것. 공부는 자르고 떼어낸 뒤에 다시 곱게 다듬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도가 내 발밑에 있음을 알고자 하는 것이다. 공부는 끊임없이 갈고 다듬어 가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벗과 함께 공부하는 것을 절차탕마라고 한다. 그러나 절은 뿌리나 뼈를 크게 떼어내는 것이고 차는 그 다음에 곱게 다듬는 것을 말하며 탁은 옥이나 돌을 크게 떼어내는 것이고 마는 그 다음에 곱게 다듬는 것을 말한다. 크게 떼어내는 것은 큰 규모를 정한다는 말이다. 마치 석공이 석상을 조각할 적에 돌을 크게 잘라내는 것과 같다. 그렇게 규모를 세워야 원하는 조각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 다음 갈고 다듬는 것은 크게 형체를 깎은 뒤에 곱게 세공을 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이를 공부에 비유해 흔히 정익구정이라 한다. 정밀하게 하면 할수록 더욱 정밀하게 다듬어 나가라는 말이다. 공부의 관건은 얼마나 정밀하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정밀하지 못하면 거칠고 엉성하게 된다. 그러면 결국 공자가 그토록 경계한 사이비로 전략하게 된다. 그래서 거칠게 함부로 글을 쓰는 사람은 오히려 그 사회에 득이 되지 않고 독이 된다. 왜냐하면 변중만 울리며 핵심에 접근하지 못해 알맹이를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주변에서 이런 사람을 얼마나 많이 보는가. 그래서 진정한 학자라면 늘 자신이 사이비가 아닌가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돌아보아야 한다. 그래야 사이비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조금이라도 방심을 하고 잘난 채 하면 바로 사이비가 된다. 이것이 학문의 진정성이다. 정민 교수의 저술, 비슷한 것은 가짜다 라는 책 제목이 바로 그것을 말해준다. 1%라도 진정성이 없으면 그것은 곧 가짜가 되고 만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 공부를 하는 사람은 100% 순금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한 발짝이라도 허튼 쪽으로 가면 곧바로 가짜가 되고 만다. 공부는 99.9가 아니라 100% 순정품을 만드는 일이다. 그런데 정밀하게 하는 공부는 처음부터 습관을 들여야 한다. 그렇지 못하고 거칠게 하는 것이 몸에 배이면 죽을 때까지 고치지 못한다. 습성을 기르는 것은 평소 꾸준히 해나가야 할 공부인데 특히 수시로 반성을 하며 고쳐나가야 한다. 또한 정밀한 공부를 하려면 좋은 스승을 만나야 한다. 엄밀히 말하자면 좋은 스승이 아니라 엄한 스승을 만나야 한다. 점 하나를 두고서 한 시간을 나무라는 스승 밑에서 정밀한 학자가 나오기 마련이다. 쉼표를 찍는 것이 좋은가, 찍지 말아야 하는가를 두고 따지고 주격 조사를 이로 할 것인가, 가로 할 것인가, 은으로 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문제시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런 태도가 몸에 완전히 익어야 한다. 정밀한 공부를 하면 도가 늘 자신 가까이 있음을 보게 된다. 조선 후기 안동에서 살던 병곡 권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공부는 자르고 떼어낸 뒤에 다시 다듬고 곱게 가는 것이다. 그래서 도가 내 발밑에 있음을 알고자 하는 것이다. 도가 내 발밑에 있다는 말은 진리가 늘 자신과 함께한다는 뜻이다. 진리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 공부의 최종 목표이다. 그래서 자신의 주변에 늘 도가 함께하는 것이다. 논어에서 수레를 탔을 때는 충신, 독경이 눈앞에 있는 가로막대의 의지에 있음을 본다 고 하였는데 이는 공부가 완숙해져서 도가 늘 자신의 주변에 함께하고 있음을 보는 경지를 말한다. 어떤 일에 열중하고 전념하면 대상과 자신이 하나가 된다. 불가에서 화두를 들 적에 밥 먹고 똥 싸고 잠잘 때에도 화두를 들라 고 하는 것이 바로 나와 대상을 일치시키는 것이다. 이처럼 어떤 지식을 완전히 자기화하면 도가 바로 내 발 밑에 있게 되어 언제 어디서나 눈에 보일 것이다. 아무것도 보이는 것 없이 깜깜하다가 비로소 무엇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이 익숙해지면 언제 어디서나 그것이 보이게 된다. 잘 들으셨습니까? 정말 공부라는 것이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두 편의 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제가 제일 감명 깊은 것은 공부에는 대박이 없다 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공부라는 것은 정말 자기가 열심히 한 만큼 그것을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점수를 떠나서라도 자기가 진정 원하는 공부를 하고 거기에 집중을 한다면 그 자신의 어떤 정신적인 그런 성숙이나 아니면은 자기가 원하는 어떤 행복한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뭔진 모르겠지만 자신이 공부한 만큼 어떤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열심히 공부를 안 해서 그런가. 그래서 그런가 봐요, 지금. 네. 어쨌든 그리고 그 공부는 자르고 떼어내고 다듬고 곱게 가는 것이라는 내용에서 그 사이비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네, 저는 사이비가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사이비인가요, 제가? 네. 어쨌든 그 정말 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게 맞는 것인지 계속 열심히 그 질문하고 그리고 자기가 변중만 올리고 핵심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를 매일 반성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청취자 여러분들도 자기가 하고 있는 게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매일 이렇게 반성을 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그것을 감시해서 그 틀린 것을 바로잡다 보면 그러면 정말 알맹이가 되겠죠. 네, 뭐 이건 뭐다 제가 읽은 것을 다 들으시면 무슨 말인지 알것 같으니까 이만 하고요. 그다음에 독서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몇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의 선비들은 독서를 하면서 어떤 마음가짐과 그리고 독서에 대한 생각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독서 부분을 읽겠습니다. 독서 공부. 독서 공부는 환해지고 합치되는 바가 있지 않으면 끝내 까마득하여 터득함이 없으니 그것은 독서라고 말할 수 없다. 책을 읽는 방법은 책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건성으로 보아 넘기는 책도 있을 수 있고, 매우 정밀하게 읽어야 할 책도 있다. 또한 통독을 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읽어도 되는 책이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비로소 통하는 책도 있다. 여기서 말하는 독서 공부는 경서를 말한다. 경서는 성인의 말씀이나 현인이 전한 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다. 따라서 그 속에는 깊은 진리가 담겨 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글의 내용이 내 마음에 환희와 닿는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 그래야만 비로소 본 뜻을 터득하게 된다. 논어 같은 경서는 나이가 들어 읽으면 한 해가 다르게 새로운 맛이 난다. 그리고 어떤 구절에 대해서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에 와 닿아 바로 이런 뜻이로구나 라고 탄성을 지르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지가 바로 화석과 같은 경서의 문자가 비로소 나의 것이 되는 순간이다. 죽은 책 속의 문자를 통해 성인의 마음과 만나는 것이 진짜 공부이다. 월곡 오원은 이런 경지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독서 공부는 환해지고 합치되는 바가 있지 않으면 끝내 까마득하여 터득함이 없으니 그것은 독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독서의 목적을 깨달음에 두고서 한 말이다. 소설이나 시집을 이처럼 읽을 필요는 없겠지만 경전은 이렇게 읽어야 맛을 느낄 수 있다. 수백 번, 아니 수천 번을 읽으면 맛이 더 난다. 오래된 간장이 그 오묘한 맛을 더하듯이. 자세히 독서하라. 주자는 드디어 자신의 지극히 영민함을 굽히고 지극히 둔한 공부에 종사하길 꺼리지 않으셨다. 그리하여 입만 열면 제1의 의리로 자세히 독서하라를 말씀하셨다. 송나라 때 학문은 의리학이다. 이는 한대 이후의 훈구학이 본질을 탐구하지 않고 자구의 주석에 치우친 것을 반성한 데서 나온 새로운 학풍이다. 송대 학자들은 의리 발명을 사명으로 생각하였다. 그래서 독자적인 깨달음을 중시했다. 주자가 자세히 독사하라고 한 말은 경서의 내용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지 말고 자세히 꿰뚫어서 그 속에 담긴 의리를 발명해야 한다는 말이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런 말을 한 본래의 의도는 무엇일까? 이런 의문을 계속 던지며 독서를 해야 성인의 마음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주자는 일부러 노둔한 공부 방식을 택한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처럼 정밀하게 독서하길 권한 것이다. 다음의 인용문은 사면 김창흡이 이덕수에게 보낸 편지이다. 그러나 주자는 일찍이 의리는 무궁하고 인간의 소견은 유한하다고 스스로 말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자신의 지극히 영민함을 굽히고 지극히 둔한 공부에 종사하길 꺼리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입만 열면 제1의 의리로 자세히 공부하라를 말하셨습니다. 대개 마음을 비우고 기지를 평온히 하고서 의심나는 것을 빼놓고 그 나머지 의리를 구하여 완미하고 사색하는 요점을 삼으며 차례차례 하나씩 극진히 하여 점진적으로 넓혀나가 쌓아가는 기초를 삼아야 합니다. 한 꺼풀을 벗기면 또 한 꺼풀이 가로막고 있으며 한 절을 이해하면 또 한 절을 만나게 됩니다. 두텁지 않은 지혜로 틈을 비집고 들어가니 내가 그와 함께 마음을 비우고 굽이굽이 찾아 들어가야 합니다. 침잠이 부족하면 또 푹 잠겨주고 익힘이 부족하면 더 무르익히고 씹는 것이 부족하면 다시 실토록 음미하여 융회관통해서 지극한 경지를 만나면 위로부터 성현이 세상에 가르침을 세우신 뜻이 가지와 가지가 서로 마주하고 입과 입이 서로 합당하게 됨을 비로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경전의 뜻을 풀이하고 구두를 바로 잡는 일이 세심하게 헤아리는 데서 나오지 않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범상하게 보이던 한 글자의 뜻이 혹 수백, 수천자로 풀이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뒤에 의리가 정밀해지고 종악해져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부서지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공자나 증자가 다시 태어나고 자사와 맹자의 혼령이 있다 하더라도 빙그레 웃으시며 허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요컨대 거칠고 천박하고 구애되는 소견으로 쉽게 자기설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중간 부분의 침잠이 부족하면 또 푹 잠겨두고 익힘이 부족하면 더 무르익히고 씹는 것이 부족하면 다시 실토록 음미하여 융회관통해서 지극한 경지를 만나면 이라고 한 대목은 자세히 독서하는 학인의 자세를 섬세하게 제시한 것이다. 더 깊이 침잠하고 더 푹 익히고 실증이 나도록 씹고 음미에서 융회관통해야 진리를 만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껍데기만 아는 것이 된다. 한때 껍데기는 가라고 외치던 시절이 있었다. 위선자가 판을 칠 때 그런 외침이 나타난다. 그러나 어디 정치판만이 그려하랴. 학문의 세계에도 껍데기가 많다. 문 안으로 들어가 보지도 못한 채 문 밖에서 서성이며 소리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던가. 그래서 학계 내부에서는 수시로 학문의 세계를 정화시키기 위해 껍데기는 가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껍데기들이 많으면 그 사회는 좀먹게 되기 때문이다. 껍데기가 득세하기 전에 그들이 발을 붙이고 세력을 확장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껍데기는 가라. 몸과 마음으로 하는 독서. 독서를 할 적에 지식을 내 몸에 붙여 몸과 마음을 향한 위에서 공부를 해나가지 않으면 천하의 책을 다 읽더라도 오히려 무익할 것이다. 이수강의 지봉유설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설문청이 말하기를 독서를 할 적에 지식을 내 몸에 붙여 몸과 마음을 향한 위에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천하의 책을 다 읽더라도 오히려 무익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나는 생각컨대 학문을 하면서 몸과 마음에서 능히 터득함이 있지 않으면 이른바 사업이 노망할 뿐이다 라고 하거나 독서가 거칠고 소략하다 고 하는 것일 뿐이니 어찌 말할 것이 있겠는가. 설문청은 청나라 때 학자로 조선시대 학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한 사람이다. 그는 독서할 적에 지식을 내 몸과 마음으로 체득할 것을 중시하는 발언을 많이 하였다. 이수강은 이 말에 동조하며 학문을 하면서 몸과 마음으로 터득하지 못하는 것은 노망할 뿐이라고 하여 지식의 자기화를 강조하고 있다. 내 몸과 지식이 따로따로인 것을 서자서 아자라고 한다. 책은 책대로, 나는 나대로 별개가 되어 있다는 말이다. 독서를 하면서 머릿속으로 딴 생각을 할 때 이런 말을 한다. 지식과 내가 분리되어 따로 존재하게 되면 그것은 나의 지식이 아니다. 그래서 지식을 내 몸에 붙여야 하고 그 다음에는 몸과 마음으로 깨달아야 한다. 천하의 책을 다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잘 들으셨습니까? 여기서도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던 사이비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껍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저는 솔직히 껍데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저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그 뭐랄까요? 책을 뭐 많이 이해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리고 뭐 소설책을 읽든지 어떤 시집을 읽더라도 완벽하게 이해했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그런 상태로 그 이렇게 책을 읽어드리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도 이해하지 못했는데 책을 읽어드리는 거기 때문에 껍데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제가 노력하다 보면, 잘못된 점을 고쳐가다 보면 껍데기가 아니라 알맹이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이 책을 읽으면 매일 그 반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하면서도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걸 보면 뭔가 이렇게 책을 읽는 이 것이 정말 좋거든요. 저는 이렇게 책을 읽고 남들에게 이렇게 제 걸 듣게 되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또 이렇게 녹음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그 좋아하는 그 구절은 제일 마지막에 천하의 책을 다 읽더라도 그 책에 집중해 자기화하지 못하면 오히려 무익할 것이다 라고 한 부분이 가장 제가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책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를 읽더라도 자기화해서 그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뭐 이런 얘기인데 저는 책을 좀 천천히 읽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분들 엄청 빨리 읽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 저는 머리가 나빠서 그런가 계속 이렇게 계속 봐야지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고 그리고 아, 이런 뜻이었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예전에 이제 고등학교 때 책을 빨리 읽는 애들이 좀 부럽더라고요. 저도 책을 그렇게 많이 안 읽은 건 아닌데 저는 이상하게 책을 이렇게 빨리 읽지를 못합니다. 좀 천천히 읽는 편이네요. 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천천히 읽는 게더 좋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면은 읽으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아,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이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음미한다고 하죠. 음미하면서 읽을 수 있는 게 그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책관찰자의 팟캐스트는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네, 마지막에 이제 음악을 틀어드릴 건데요. 원래는 한 곡을 틀어드리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공부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왠지 공부 잘할 것 같은 그 그룹 하버드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일본 그 시부야 K라는 음악 장르를 하는 그런 밴드라고 하긴 좀 그렇고 어쨌든 그런 그룹 팀인데요. 그 팀의 클린 앤 더리라는 곡을 틀어 드리려고 했는데 그 곡도 틀고 그리고 그 얼마 전에 허밍 어반 스테레오라고 많이 아실 건데 그 팀은 그 이지린 씨라고 하는 그 프로듀서의 원맨 팀이거든요. 그런데 그 여러 다른 그 가수들이 피처링을 해서 그러니까 도와줘서 그 앨범이 구성되는 그런 좀 재미있는 팀입니다. 그 팀의 이제 보컬로 요조라든지 그리고 많이 아시는 유인나 씨도 참여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그 디사운드라고 하는 그 밴드의 시모네라는 그런 가수도 이렇게 피처링을 할 정도로 그리고 최강희 씨도 피처링을 한 적이 있네요. 어쨌든 그런 많은 분들이 피처링을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인 그 허밍걸이라고 하는 그런 또 분이 계시거든요. 그 분이 얼마 전에 심장병으로 이렇게 돌아가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뭐 많은 그 허밍 어반 스테레오의 그 도와주셨던 가수들 중에 허밍걸의 노래를 좀 좋아했었는데 그분이 또 이렇게 그렇게 되셨다니까 네, 그런 추모의 의미로 노래를 또 틀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곡은 하버드의 클린 앤 더리고요. 두 번째 곡은 허밍 어반 스테레오의 리틀 보이라는 곡입니다. 그래서 두 곡은 사실 뭐 나라에 따라서 그이 음악 장르를 부르는 게 약간씩 다른데 저는 그냥 일렉트로니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일렉트로니카 장르의 음악입니다. 길게 얘기하면은 이게 또 길어지기 때문에 이만하고 그두 곡을 들으면서 오늘의 책관찰자의 팟캐스트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Shine genie boy. I wanna kiss on your lips. Round and round into my space that you can be. Sometimes we need to be alone. Let every nervous keeps away. Don't think that I'm away from you. I will always be on your side. My little boy, so many things will be changed. I'm afraid you try to hide from me, but I believe that you love me. I'm never gonna let you down. You're gonna show your truth to me. I wanna feel the breeze with you.